어떤 한 간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지치고 고단한 일상을 드러내고 어떻게든 이 수요 예배 자리에 현장 예배 자리를 사수하시는 우리 간사님의 삶을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새벽기도부터 또 금요 철야까지 또 주말에는 목양 사역까지 수고하시는 간사님의 모습에 제가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간사님 수요 예배는 좀 쉬십시오.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이렇게 제가 좀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사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예배가 내가 유일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목사보다 간사가 낫죠.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삼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형태와 또 패턴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삼일의 가족들은 바로 예배 없으면 못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또 삶의 교회 예배 현장에 크신 은혜로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리게 되시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혹 이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네, 왜곡된 복음이죠.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삼일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런 분들이 안 계실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네, 궁극적인 구원이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도래할 그 어떤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혼돈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고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하고 혼돈 그 자체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라는 것이 바른 질서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질서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세계도 만들어낼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참된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 때에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확보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변적인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그 질서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에 함몰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보다 세상의 질서가 익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4차 산업혁명, 뉴노멀, 리셋, 언컨택트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가치들 속에 우리는 갈피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른 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소용돌이치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서 진짜 우리가 단단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꽉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이 나의 평안은 예수님 스스로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예수님도 얻게 된, 누르게 된 평안이죠. 그 평안을 나의 제자인, 구원받은 백성인 너희에게 분명히 보시면 끼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끼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질서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라면 당연히 평안이 어디 있나,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아가선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평안이, 참된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한의 실체를 대변하지 못한 채 변화무쌍한 삶을, 변화무쌍한 질서 쪽에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띄워주셨던 요한복음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에 녹아져 있고 함몰되어 있는 인생은 반드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혹시 그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함마르티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입니다. 죄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삶. 결국 그러한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21장의 이 말씀은 소위 종말 광하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과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하죠. 이 공관복음 세 곳에서 모두 기록될 정도로 이 종말 광하의 본문은 매우 중요하고 확실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십니다. 성전에서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비유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내뱉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전인격과 전 존재가 담깁니다. 더 큰 무게감을 실어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십자가의 절정, 복음의 절정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종말 광하의 본문이 기록된 것이죠. 종말 광하의 본문은 21장 7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이 공간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에는 이 그들이라는 단어를,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네 명의 제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종말의 때와 징조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10절부터 19절까지에는 이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종말의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이런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환란의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8절까지에는 예루살렘에 임할 그 환난 그리고 인자가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종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신 상황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이 종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 하면 뭔가 이 두려운 느낌, 뭔가 거부하고 싶은 느낌, 뭔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경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현실의 삶에 만약에 종말이 없다면,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날이 없다면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인류의 인생에, 이 땅의 모든 역사의 목적과 운명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자기 중심성으로 인생을 꾸려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종말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종말은 무엇입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우리가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소망은요, 어떤 우리의 감각, 직감 이런 것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죠. 인자가 마지막 날에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27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아멘. 바로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이 종말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증언,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 때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끊어내시고 그가 소유한 사람들을, 그가 택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로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혼란스럽고 소망이 없고 이 가변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 종말의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31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공간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그 다음에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 알라라는 표현이 단순히 어떤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권유하거나 당부하거나 부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한다.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이 때를, 이 종말의 때를 인지하라. 반드시 알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모르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말이라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이 종말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종말을 강조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래할 이 하나님의 나라, 종말을 인지하고 있는 너희들이, 종말을 맞이할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장 7절부터 시작된 이 종말 광화의 결론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먼저는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두 가지 권고 중 어느 것도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재,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시대의 끝은 그 끝을 예상하거나 예고하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너희가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가 깨어있으므로 신실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당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22장 8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외적인 어떤 지각 변동들이 있습니다. 난리에 난리에 소문으로 가득하겠고 큰 지진과 기근, 메마름이 있을 것이고 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지가 격동하는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경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 광화의 결론 부분에 이 외부의 경계의 대상들을 우리 내부로 끌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라.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공간복음 동일한 본문인 24장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표현이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주의하여 깨어있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할까요? 종말의 시가에 조심해야 할 행동 지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34절 보시면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 방탕함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함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방탕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이펠레라고 사용되는데 우리가 뭐 흔히 아시다시피 국어사전적 의미로 뭐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옳지 못함, 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인격이 상실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클라이팔레라는 단어는 머리가 중심이 이리저리 뒤흔들리다라는 뜻의 의미로 정확하게 제어되지 않는 탐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제어되지 않는 탐욕입니다. 바로 이어나오는 이 술취함, 매네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으로 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술취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취된 상태, 우리의 중추신경이 지배된 상태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흠뻑 젖어 있는,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두 단어, 클라이팔레와 이 매네가 성경 곳곳에서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방탕함과 술취함에 묶여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어떤 것이요? 방탕한 것이다. 이 술 취함과 방탕이 또 쌍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대치됩니까? 성령 충만과 배치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으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들을 벗고 갖다 입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죠. 이 술 취함, 술에 지배되고 잠식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서는 이 대조, 이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 즉 방탕함과 술 취함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육체의 소욕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즉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염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 마음이 둘로 갈라지다.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자꾸 우리의 중심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화해져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망각한 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무거운 것으로 꽉 짓누르다, 꽉 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뭔가 우리의 그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뭔가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성령의 소유에 따라 반응하려고 하지만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뭔가 꽉 짓누르고 있는 그 상태를 지배당하고 있는 그 상태를 둔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남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스스로 우리는 조심하고 점검하고 주의하여 살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우리 후배 한 명에게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코로나인데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제가 안부를 물었는데 뭐 대부분 보면 뭐 선배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답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 지내고 있냐, 별일 없냐 물어봤더니 바로 형, 저 청약 당첨돼서 집 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지내냐 물었는데 집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순간 좀 부럽기도 하고 좀 마음에 좀 배가 아팠지만 너무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또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형, 시세 차액이 4억이야 4억.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 힘겹게 전세를 구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나님 이 집 조금 넓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뭐 제 집이 아니죠. 전세니까.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없던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집을 마련하지? 동생도 후배도 마련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나? 지나가다가 로또라도 한번 긁어야 되나? 아내와 딸이 그 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그 안전한 놀이터가 있는 곳, 비와 눈이 와도 비와 눈을 맞고 차에 타지 않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그 집, 그 집을 나도 마련해야 되나?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나도 집을 갖고 싶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우리 아내와 딸과 내가 안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얼마 후 신방을 하는데 한 청년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코로나니까 마스크를 썼겠죠. 마스크를 썼는데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의 그 미소가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좋은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저를 보고 씩 웃더니 목사님 그 올랐대요. 뭐가? 주식이 올랐답니다. 네. 그래서 또 배가 아픈 마음에 또 궁금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올라야 이 마스크를 뚫고 그 웃음에 그 미소가 전달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월급에 두세 배 정도가 올라서 벌었다라는 겁니다. 또 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또 제 삶이 갑자기 막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상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분명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은 있고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진 인생으로 살고자 목회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러운 겁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몰려옵니까? 염려가 몰려오는 것이죠. 나는 언제 한번 저렇게 보러 보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작게만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커피값을 제가 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청약과 주식, 뭐 부동산과 주식을 죄다,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경제적인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아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심하라 하셨던 그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생활의 염려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함몰되도록 제어되지 않는 탐욕, 그 방탕함이 우리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작용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지만 세상에 포함되어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의 가치와 논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여 함몰되어 빠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방탕함과 술 취함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반드시 생활의 염려.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근심과 두려움의 삶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의 머리를 흔들어버리는 것이죠. 일상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고기 덩어리와 같아. 우리를 그냥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 일상에 부여하신 그 사명을 망각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감사함이 내 가운데 없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고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으로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화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스스로, 너희 스스로 살펴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과 청약과 이 부동산과 함께 등장하는 핫한 단어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영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끌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뭐를 위해서요? 주식을 위해서, 부동산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경계해야 될 단어 아닙니까? 비성경적인 단어 아닙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 그러한 고백이, 이 세상의 가치의 논리와 고백이 영끌이라는 단어에 의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비투. 비투가 어떤 의미입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자산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빌려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죠. 부동산과 주식에. 여러분, 얼마나 무모하고 제어되지 않는 탐욕, 방탕함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영끌해서, 네, 영혼을 끌어다가 바쳐서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종말의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가 조심하라.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더 극심하게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인왕산, 여기 네, 광화문 뒤쪽에 있죠. 별로 한 380m 되는 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할 것 없이, 뭐 정상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얼마나 올렸냐,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왔는데, 밥을 먹는데도 양쪽 사이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허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창궐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이 느끼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으로 인해 생겨난 말이 있죠.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벼락거지입니다. 벼락거지. 벼락부자는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벼락부자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벼락거지입니다. 내가 자고 일하는데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보니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관심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니 내가 거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아까 후배와의 이야기에 제가 제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린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가는데 얼마 전 두 돌이 지난 세 살 된 아기가 아빠 하면서 저한테 보러 안기는 거예요. 보러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교회 학교에서 엄마랑 함께 이렇게 말씀 암송했다고 현관에 제가 서 있는 채로 제 앞에 와서 막 그 말씀을 함께 이렇게 암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아기 버전 같습니까? 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야, 너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밥을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기 귀찮아서 그 교회학교 율동 유튜브를 좀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틀어놨더니 공교롭게도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삼육교회 교회학교가 이 다음 세대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살려냅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육교회 교회학교를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은혜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음입니다. 언제요? 지금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은 아까 앞에 언급했던 그 대격변, 종말의 대격변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깨어있음으로 궁극적인 가치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종말의 때에 서야 하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바로 방향을 바로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불변한 가변적인 것이 아닌 불변한 가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요즘 딸아이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아빠 잘했지요? 아빠 잘했지요? 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모든 일에 아빠의 칭찬과 반응을 기대합니다. 변기가 아닌 기저귀에, 또 매트에, 바닥에, 소파에 시를 하고 응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씩 웃으면서 아빠 잘했지요? 이야기를 합니다. 밥 한 숟갈 먹고 옆으로 흘려도 아빠 잘했지요. 네. 모든 것에 아빠의 기대와 반응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다가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 바로 깨어있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에 주목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에 목매는 것,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깨어있음이구나. 그래서 요즘 저는 일상의 소소한 모든 순간들마다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운전을 하면서 나는 저 운전 잘하지요. 밥을 먹으면서 나는 저 밥 잘 먹지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 나는 저 잘 보지요. 네. 이 모든 소소한 모든 사사건건에 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의 반응과 기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것이죠. 잠언서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여호와를 인정한다 할 때 인정하다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심을 가지다, 여호와의 반응을 기대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잘했지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기대이며 가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권능과 영광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인자 앞에 설 때에 받게 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반응과 칭찬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한평생 걸쳐서 우리가 치열하고 정말 힘겹게 버티며 견디며 세상에서 모진 소리 들어가며 이렇게 힘든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것, 이 소리 한번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인자 앞에 설 때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진 모습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 있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음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과 평행선을 이룹니다.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는 종말에 사는 우리가 이 초점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준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누가 염려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염려하죠.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잘 살펴보시면 기도하지 않는 자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조와 흐름과 가치관과 논리 속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자세를 예수님께서 37절에 몸소 보여주십니다. 일상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몰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일상에 충실하셨습니다. 낮에, 낮에라는 단어가 매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NIV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몰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어쩌면 쉬셨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밤을 지내셨다, 유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밤을 새시는 장면은 주로 어떤 장면으로 가득합니까? 밤새 기도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일상에 충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37절에, 여기는 그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승리는 곧 일상의 승리로부터 시작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종말론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 말고 급하고 중요한 것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 말고 우리에게 더 급한 일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으며 그 종말은 바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도래할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스스로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으로부터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의 일상이 나의 하루가 이 세 가지로부터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했는지를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어되지 않은 탐욕, 무엇인가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에 지배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생활의 염려, 무엇인가로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 우리의 준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질서, 평안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여건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바로잡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맺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일상에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일상, 일상에 녹아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죠. 그분의 질서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주신 위로부터 받은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충실한 삶의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길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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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어 조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신앙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오늘도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초점을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빠져있는 삶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실, 잘하여 드다 충성된 종아 이제 네가 함께 나오니 나와 함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 반응을 기대하며 평생 힘겹고 어려운 삶이지만 끊임없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주목하며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이러한 제목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저물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